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모압왕 발락이 거짓 대언자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발람의 입을 사용하여서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 번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축복을 하게 하는데, 놀랍게도 그 입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탄은 아무리 저주하고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한 그같이 복을 선언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발락은 끊임없이 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게 했지만, 첫 번째 이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 축복하게 하자, 그 앞에 23장 11절에서 그렇게 질문하며 묻듯이 발락이 발람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그리고 두 번째 애언 후에는 또 23장 25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러지도 말고 저러지도 말라라고 책망을 하더니, 그리고 세 번째 예언하여 이렇게 이제 쭉 말했죠. 24장 3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그의 나라가 흥왕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라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스라엘 축복할 때에, 이제 이 마지막 이 축복 세 번째 축복을 듣고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이 노하여 손뼉을 쳤다 그 말은 손뼉을 치면서 경멸하고 조소를 내렸다, 경멸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것도 화를 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언했을 때는 네가 어찌야 내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고, 두 번째 예언했을 때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마 책망하더니, 이제 세 번째 할 때는 이와 같이 손뼉을 치면서 노하여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주 화를 내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사실은 이 발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발락은 저주하려고 했지만 발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축복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분명한 두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메시아에 속한 자는 축복을 하게 되고 이 사탄에 속한 자는 계속 저주하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힘들게 만들고 또한 넘어뜨리게 만들고 유혹하고 그런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사탄의 계략에 맞서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내고 또 오히려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두 왕국 사이에서 우리가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선언하고,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하여서 이 사탄에 속한 자가 아니라 늘 축복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축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는 복이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이 그 복을 받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받을 만한 대상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 축복할 때 그 비는 복이 내게로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부모님들을 축복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마음속에서 원망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도 저주하지 마십시오. 저주는 사탄에 속한 것입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거지 예언자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도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내 입술도 저주의 입술이 아니라 축복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입술이 저주의 입술이 아니라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그 발람의 입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입을, 발람의 입을 그렇게 주관하신 것처럼 주관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또 뭐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이렇게 저주하거나 이거 하지 마십시오. 뭐 저는 이제 물론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저주해봤자 우리 나라를 저주하는 것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달라고, 그 주변의 사람들, 그 옆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과 요셉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어서 바른 정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미워서 저주하면 그 저주가 결국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안 드니까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이렇게 욕하기도 합니다. 물론 마음이 안 들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오히려 축복하고 하나님 그 옆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과 요셉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어서 바른 정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통치자가 되게 해달라고, 국회의원들 욕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 대신에 축복할 때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저주하지 마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저주를 변하여 복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도 저주 대신에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할 것도 없죠.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아무리 아내가 미고 또한 시부모가 미고 뭐 시댁이 미워도 우리는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저주하면 저주의 입술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축복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축복할 때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2장부터 24장까지 쭉 이렇게 묵상해 보면 아, 하나님은 정말 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발락 왕 모압 왕은 계속 저주를 선포하고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발람을 초청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누구에게 속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마음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축복하는 입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는 내가 축복하는 입술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고 이 땅의 민족을 축복하고 또 생각나는 사람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그 축복하는 내 마음 가운데 행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아침에는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자,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는 그런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게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아무리 당신이 은금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대로 말하리라. 이것이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희미한 그 신앙을 꾸짖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13절 발람의 입술을 통한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대로 그 말대로만 할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마음대로 사는 세상을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건 사사시대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저주 대신에 축복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이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사사시대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다 그랬어요.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당신의 백성은 여기서는 모압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당신의 백성은 사탄의 후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하고 후일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데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로다. 그러면서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까지 이 발람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시대에서부터 1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깝게는 이제 500년 후에 그리고 멀게는 1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래서 17절에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가깝게는 이 17절과 18절 그리고 19절에서는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17절부터 19절까지 바로 이 후손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당신의 후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가깝게는 다윗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이 예언한 지 약 한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자 사무엘하 8장 2절 먼저 읽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에게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오늘 이 발락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지금 발람이 예언한 것처럼 다윗이요 그 모압을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뒤에 8장, 사무엘하 8장 15절, 16절 말씀, 아니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또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 19절, 10, 예, 그 8절에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7절에서는 지금 이 모압을 무찌를 것이다. 18절에서는 에돔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다윗 시대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야곱이 열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유다에게 유다를 위한 기도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실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규는 왕이 잡은 지팡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메시아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며 한 규가 왕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왕이 누구입니까? 진짜 그 별이 누구입니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그래서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왔다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자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별이 어떤 별이냐면 오늘 민수기 24장 17절에서 말씀하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이 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을 통해서 놀랍게도 1500년 후에 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봤던 그 별은 이 발람에 예언한 지금 별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 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가깝게는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고 조금 더 멀게는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이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뒤에 자 20절을 보니까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러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첫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기 17장에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이 아말렉을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고 왕이 되었던 사울과 다윗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했던 그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세기는 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멸망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그랬고요. 겐 족속의 후손도 마찬가지. 또 22절에 가인이 새 역할이니 나중에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23절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라. 하나님이 그 심판하실 때 살아남을 자가 누구이겠는가라고 말합니다. 기띔 해변에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모든 열 왕국, 열왕들과 모든 왕국들이 메시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시편 2편, 사실 시편 2편 전체가 이 열방들이 일어나서 메시아를 대적하지만 메시아가 그 모든 나라들을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시인데 거기서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나의 왕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왕들이 어찌하여 일어나서 대적하는가? 참 희한하다. 어찌하여 모든 왕들이 일어나고 모든 민족들이 일어나서 메시아 나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여 이렇게 하는가? 그러나 내가 내 왕을 시온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려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아무리 일어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아무리 강한 나라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들은 멸망을 거듭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바로 영적 이스라엘, 오늘 믿음의 후손인 저 여러분들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이 미래 역시 우리 자녀들의 미래 역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미래 역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는 주님 우리가 저주하는 입술이 아니라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왕좌왕 이쪽 저쪽 우리가 방황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아무리 대적하는 자가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 또 메시아를 통해서 다스리셨던 것처럼 아무리 대적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땅, 이 민족을 하나님 지키시고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을 통해서 또 적게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22장부터 시작된 24장까지 끊임없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가정들 자녀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루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